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마음, 낮은 마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구절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자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역을 한 개인적으로 번역한 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야, 어떻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을까? Get along with each other. 서로 잘 지내십시오. Don't be stuck up.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Make a friend with nobody's.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Don't be the great somebody.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 정신과는 다른 주문이에요. 낮은 데 처하며 하되 처하며 이것은 함께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순 이게 나오면 항상 순납하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함께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수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이끌림을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낮은 데 쪽으로 가는 것에 네가 수동적으로 이끌림을 받아라. 누가 이끄실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낮은 곳으로 가도록 낮은 쪽을 선호하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푸시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이쪽이 맞아라고 이끈다는 거예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지위나 소유에 있어서 낮은 위치의 사람들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수나파고라고 하는 헬라가 가지고 있는 수동태 분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정신은 높은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 쪽이 보이고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아니 아니 그쪽 말고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그쪽으로 이끄실 때 순응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이 높은 데 또는 낮은 데 이 표현이 지위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사람을 가리키느냐를 놓고 이견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이해는 지위와 사람을 같이 가리킨다라고 보여집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 소유를 많이 한 사람들과 그것을 높은 데라고 이야기를 했고 낮은 데는 낮은 지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 그룹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세상은 지위가 높은 권력자나 소유가 많은 부자에게 마음이 끌린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데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너희는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지위가 낮은 사람, 노예 신분을 가진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목맥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가운데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사회의 하층민이었던 노예 신분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노예로 누구 주인 밑에서 섬기고 있다가 예배에 나온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패터슨 목사님이 아까 번역 한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Make friends with nobody's.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향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서 내게 이득이 안 되는데 굳이 친분관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그냥 본능적인 그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아닌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의 본인을 보이셨죠. 비천한 사람들을 찾으셨으며 친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야고보서를 씁니다. 야고보서 티칭은 주 예수님의 산상 복음에 나오는 티칭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지위와 소유에 따라 희한하게 차별하여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달라야 한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는 지위와 소유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 그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지위와 소유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죄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세상은 귀족이나 부자나 권력자를 우대해요. 희한하게 그 사람들의 명함을 받고 싶어하고 내 SNS에 그 사람들의 주소를 넣기를 원해요. 번호를 따기를 원하죠. 우대합니다. 그리고 땅이나 빌딩을 가진 부자를 우리는 우르르 봅니다. 몇 년 전에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고 했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건물주. 그 정도로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다 우리들 부모들 책임이죠, 사실. 작년 3월, 그러니까 2023년 3월 22일 필리핀 신문 데일리 인콰이러에 이런 기사 제목이 실립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장미춘이라는 기자인데 A race to flex why showing off wealth is a virtue in South Korea. 그랬어요. 이 flex라는 단어는 뭡니까? 바디빌딩 하는 사람이 이 근육을 막 이렇게 만들면서 구부리는 이 행동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과시하다라고 할 때 저 flex를 사용하는데 A race to flex 과시를 향한 경주 한국에서 부자임을 뽐내는 것이 왜 미덕일까? 필리핀에서 한방 크게 부끄럽게 느껴야 돼.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니까 제가 해석하면 서울이란 도시 이렇게 해놓고 이미 가졌으면 과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질 때까지 가짜로 꾸민다. 길거리 어디에서나 명품 가방을 볼 수 있다. 워낙 명품에 사로잡혀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그걸 입고 신고 학교에 간다. 너무 넷플릭스니 웹툰이니 K-드라마니 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은 전 세계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지. 무엇이 지부인지, 외모와 물질적인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우리나라의 과시 문화를 제대로 지적한 것이죠. 2022년에 우리 대한민국 한 해 정부 예산이요, 604조였어요. 나라 사령을 하기 위한 책정한 예산이 604조 원이었어요. 그 해 명품 소비가 21조 8천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의 영적 DNA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서 뭔가를 배워나가고 있어요.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하나 변화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구절을 제가 참 많이 반복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은 힘이 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세상은 신자를,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화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으로 찍어내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 중이죠. 여러분, 3인의 법칙, 3의 법칙, The Rule of Three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나요? 3의 법칙. 예전에 그 EBS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강남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곳에서 했는데, 실험자로 투입된 한 사람이 그곳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곳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하늘을 유심히 쳐다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갈 길 바쁘게 지나갑니다. 잠시 후에 실험맨 두 번째 사람이 그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 옆에 같이 서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몇몇 사람이 힐끗 보고 지나가는데, 그런데 세 번째 실험맨이 투입이 돼서 똑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행인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추고 그들과 똑같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수십 명이 같이 하늘을 바라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왜 하늘을 보게 되었느냐고요? 그랬더니 대다수의 사람이 세 사람이 하늘을 올려보길래 그냥 따라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길래 뭔가 있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3인의 법칙이에요. The rule of three. 세 명이 하면은 그때부터 희한하게 의견이 형성되어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경향이 생겨요. 일단 나도 따라하기 시작해요. 세 명 이상이 하게 되면 주위에서 명품 명품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명품 살 형편이 안 되어도 싸구려 모조품이라도 사서 과시형결에 들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밴드웨건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밴드웨건. 밴드웨건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것이 밴드웨건이에요. 밴드가 있는 웨건이 있죠. 악대차가 연주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그게 오르는 거죠. 따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니 그게 휩쓸려서 시류에 편승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차원의 영적 DNA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정신에 따라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과시형결에 끼어드는 것, 우리의 신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브리스코나 웨하우스에 쇼핑하러 갔어요. 그 매장 안에 수십 명의 이제 쇼핑하는 고객들이 있겠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어떻게 옷을 입고 손에 무슨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머리 색깔이 무엇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백인 푸시픽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 매장 안에 예를 들어서 60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보는 그 차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몇 명과 그렇지 아니한 대다수의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거듭난 그 두세 사람 주위에 천사가 함께 있는 것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일 리가 없죠. 그냥 고객이 일반 다른 고객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신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공존하지만 함께 살고 있지만 다른 신분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크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6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삽니다. 생업을 같이 하고 직업을 같이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똑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 스타일은 구별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영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학력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했습니다. 지중해 연안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기를 보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마리엘이라는 사람 그 문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데라비 힐렐의 손자인데, 이 가마리엘의 별명이 율법의 영광이라고 불렸고요. 사도 바울의 스승 이 가마리엘은 유대인들이 가장 탁월한 일곱 명에게 부여하는 칭호인 라반이라 불려졌습니다. 가마리엘은 최초의 라반이라 불린 사람이고, 이 가마리엘이 약 1,000명의 제자를 배출하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라반이신 가마리엘 장로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이 중단되었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누구 밑에서 교육을 받느냐가 엄청난 학력을 차이를 만들었는데,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9절이 5개 아이템이 나타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유대인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조건들을 다 갖춘 말입니다. 첫 번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은 율법에 따라 정확히 생후 8일째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이런 뜻인데,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후에, 다시 말해서 어른이 되어서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른인 상태에서 할례 의식을 후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요. 어느 쪽 부모도 이방인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의 첫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베냐민은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릴 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연합한 그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요라고 했을 때는 자부심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번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길리기아 지역 다소라는 곳에 살고 있었지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었지만 헬라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변형된 히브리어인 아람어를 집에서 사용하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큰 자부심이었죠.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정한 것들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철저히 준수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내 아들이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에게 큰 자랑거리였어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워낙 바리새인 바리새인 이렇게 질책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유대인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안 좋은 의미로 쓰였겠구나 라고 짐작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부모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는 표현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생명의 주를 만납니다.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육신적인 조건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꼈던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들 그 전에 자기 자신이 자부심의 근거로 여겼던 자산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른 각도에서 보니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들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그를 망치고 불리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가져오는 요소라는 거예요. 자부심과 자랑과 성공으로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신이 가진 무엇에 근거해서 우월의식,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큰 병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정리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본인만 아는 이 은밀한 대적을 처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신이 가진 무엇에 근거해서 우월의식을 가진 것 참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유머인데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동물나라에 입 작은 놈이 입이 큰 놈의 등을 무조건 밀어줘야 하는 목욕탕이 있었다. 개구리가 뭣도 모르고 그 목욕탕에 갔다. 하마를 만나 녹초가 될 때까지 등을 밀어야 했다. 그 다음 날에는 악어를 만나 또 힘을 뺐다. 하도 억울해 개구리는 다음날 성형외과에 가서 입을 귀 밑까지 완전히 찢어달라고 했다. 어렵지 않지만 그러면 하루밖에 못 삽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다. 그러나 개구리는 복수심에 결국 수술을 했고 그 다음날 들뜬 마음으로 그 목욕탕에 달려갔다. 가보니 목욕탕 문 앞에 오늘은 쉽니다 라고 적혀있었다. 직장생활 하면서 글을 쓰는 어떤 작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팀장에게 자주 깨지던 선배는 자신이 인류대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일까 선배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아내가 카이스트 출신이라고 말할 기회를 찾았다. 회의 때에도 카이스트 출신들은 이라는 말을 수시로 덜먹였다. SNS에는 외제차를 비롯해 값비싼 물건들을 뽐내는 사진이 가득했다. 주변에서는 부럽다라는 말보다 내세울 게 저런 것밖에 없나? 라는 말을 더 많이 했다. 결국 회사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회사는 자랑보다는 일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상사에게 매번 깨지던 이유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였을 뿐이었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홍성남 신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허위의식은 사실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잘난 채, 있는 채, 예쁜 채 하는 내 안에는 사실 엄청난 열등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람의 지위나 직위, 직책은 사람에게 잠시 입혀지는 옷에 불과해요. 세탁소에 가면은 옷걸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손님이 준 오늘은 이 옷, 몇 주 뒤에는 저 옷, 계속 그 옷이 달라집니다. 사람 또한 그 일생 동안에 많은 직위, 직책, 일들이 자기 주어지면서 이렇게 직무 명칭이 주어지죠. 일정 기간의 지위나 직책이 그 자신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직책과 그 안에 있는 그 인격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년 동안 대한항공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직책과 직위가 저 자신이라면 회사 그만두고 난 다음에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뭐예요? 없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항공사 직원이라는 옷을 5년 동안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의 그 작품에 이런 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수긍해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세탁소에 옷걸이들이 걸려 있었다. 고참 옷걸이가 갓 들어온 신참 옷걸이한테 말했다. 자네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게. 그래서 신참 옷걸이가 물었다. 왜 그렇게 제가 옷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시 고참 옷걸이가 말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일 뿐인데도 마치 자기의 신분으로 알고선 교만에 빠지는 옷걸이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거든. 야, 동화작가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부로 인해서든지 학력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직책으로 인해서든지 지위로 인해서든지 우리가 걸친 것이에요. 지위 조건 배경 이것이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고 주님 앞에서 어떤 인격으로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내면 상태예요. 우리가 걸치는 옷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학교에서 뭔가를 위해서 뭔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실까? 내가 지금 이 지금을 가지고 이만한 돈을 벌고 이러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나가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은 내가 거치고 있는 그 옷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에요, 환경.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기 위한 환경이에요. 궁극적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 주님께서 그 사람이 처한 그 환경, 그것이 직장이든지 집안이든지 가물이든지 상관이 없이 뭔가를 만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섭리에 놓으신 그 생명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의도와 그 계획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꿈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실패한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예수님 닮아가도록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예정, predestined.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이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 가고 그것을 예정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디베이트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바로 데려가지 않고 땅에 놓아두셨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그가 겪는 환경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세상에 남겨진 이유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조건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배우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공을 원해요.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는 그 열망이 없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고 잘못된 성공 목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 시작된 그 부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기준에서 성공자들, 권력자들, 권세자들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비천하게 여겨지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 과부들,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부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구 장로합창단을 섬기고 대구 신광교회 박정도 장로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러한 자리에 깊은 깨달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방에서 고백도 하지만 퍼블릭하게 이러한 용감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제목이 나 같은 장로는 제발 뽑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이 글이 길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4분의 1 정도만 인용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나 같은 장로는 제발 뽑지 않아야 한다. 30년 전 40살 어린 나이에 장로가 되었을 적엔 장로의 직책이 명예의 계급장이고 마치 성도 가운데 높은 벼슬인 양 여겼음에 늦게나마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무릇 장로는 군림하는 높은 자리의 직책이 아니라 성도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 낮아지는 일꾼. 그러기에 온몸이 헌신과 봉사의 땀으로 얼룩지도록 주님께서 지어주신 무거운 명예인 것을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충성의 명예가 영광과 명예의 빛나는 면류관으로 바꾸어지면 마치 구의 말 투아웃 풀카운트 상황에 몰린 투수와 타자의 급박하고 초조한 심정처럼 이제야 깨닫게 되었음에 나 같은 장로는 제발 뽑지 않아야 한다. 정우는 봄날의 어느 늦은 밤 수술 후에 휘청거리는 컨디션을 추스르며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조용히 눈물로 참회하는 가운데 4월 22일 주일에 있을 대구 신광교회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때 나 같은 장로는 제발 뽑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이 들어 돋보기 안경 쓴 어눌한 스님 장로가 마음에서 샘솟듯 우르는 참회의 마음 하나로 두 손 모아 하늘 우르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지금 주 성령님께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 예수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의지와 뜻이 우리 마음에 실행되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가며 천천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